레위기 18번 메시지. 속죄제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 첫 번째.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기본 제물들 중 처음 세 가지 제물들, 곧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기본 제물은 속죄제물이며 다섯 번째는 속건 제물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속죄 제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제물들의 배열의 순서. 나는 다섯 가지 기본 제물들의 배열의 순서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순서는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속죄 제물을 먼저 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맨 먼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신성한 순서는 이와는 다릅니다. 신성한 순서는 번제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초기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에 이어 소제가 나오며 소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취해하며 날마다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와 소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갖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졌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 곧 안의 죄와 바깥의 죄들을 갖고 있으며 이것들은 분명히 처리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레위기의 제물들의 순서는 요한일서 1장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6절은 만일 우리가 빛이신 그 하나님과 교통을 가진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은 이어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가리킵니다. 죄와 죄들. 신약은 죄라는 단수와 죄들이라는 복수를 둘 다 사용하여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는 사탄에 의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으로 들어온 내재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둘째 부분, 곧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에서 다루어집니다. 죄들은 죄의 행위, 곧 내재하는 죄의 열매를 말하며 이것은 로마서의 첫째 부분인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죄는 내주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범죄하는 모든 단수의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정결케 된 양심을 더럽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주 예수의 피로 이것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곧 우리의 본성 안에서 내주하는 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들, 곧 우리의 허물들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내주하는 죄, 곧 우리의 출생위에 물려받은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의 죄들은 우리의 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순서의 그림.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다섯 가지 제물들의 순서는 요한일서 1장의 순서의 그림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공급으로서 그분을 취할 때 우리는 거룩한 평강 안으로 들어가며 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교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 제물들을 체험한 결과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잘못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바깥의 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선해지려고 하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정반대가 되고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죄 있으며 속의 죄와 바깥의 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속에 죄의 어미를 갖고 있으며 바깥에 이 죄의 어미의 자식들인 죄의 행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이 일에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이 포함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분쟁과 시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또한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어떤 이들을 자기 편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나 가정 생활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과 당짓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체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과 당짓는 것을 가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우리의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우리의 매일의 음식이 되도록 우리의 소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것이며 빛 가운데서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합당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비판했거나 어떤 성도들을 우리 편으로 취했다면 우리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빛빛 좀 받고자 하고 빛을 받도록 주님을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이나 비판이나 당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분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성도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후 우리는 속죄 제물이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 때 우리 존재 깊은 속에서 주님, 제가 당신의 임재 안에 있음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매일의 공급으로서 당신을 취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시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한 말에 비추며 혹은 우리가 어떤 형제를 비판한 말에 비출 것입니다. 즉시 우리는 자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종종 내가 그분을 누릴 때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을 칭찬한 말에 관하여 나에게 빛빛 주시오. 나의 말이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 곧 나의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한 말이나 그들의 장점을 말한 내 말을 주님께 자백해야만 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영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한 근원, 즉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한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나온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말도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좇아 절대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만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영을 좇아 행하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데 이는 선한 일이 생명나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단지 영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름 부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십자가. 주님의 회복을 미국으로 가져온 때로부터 나는 네 가지 문제, 즉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로 고심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나의 부담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육신과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무엇이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육신과 십자가에 관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누룩과 꿀로 가득 찬 것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소금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들에게 소금, 곧 십자가를 말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육신과 십자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나의 관심은 교리적인 것이 아닌 체험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사탄은 장사 지냈던 것을 소생시키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날 밤의 교통 가운데서 주님을 누린 후 평안히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악한 육신은 우리를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육신이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아내나 남편에 관하여 혹은 어떤 형제들에 관하여 소극적인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유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육신의 마귀적인 부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는 당신의 대적이 부추기는 이 사악한 육신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을 나의 번제로 취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을 위할 수 없으나 그분 안에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당신께 드리는 나의 번제로 취합니다. 나는 또한 그분을 나의 매일의 제물로 취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화목제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안으로 이끕니다. 그런 다음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빛비춤 받고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이며 종종 뼈아픈 체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3일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체험을 가질 때마다 우리에게 속죄제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백하며, 아버지, 나는 나에게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을 뿐 아니라 나는 죄 자체입니다. 죄가 나의 육체 안에 거하며 나는 죄의 총체입니다. 나는 나의 속죄제물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의 속죄제물이신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든지 칭찬하든지 둘 다 그 근원은 육신 안에 있으며 죄입니다. 이 육신을 체리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소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소금을 가질 때만이 병균들이 활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생활은 역병, 곧 십자가의 체험으로 병균들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죽이는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구원입니다.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 신약에 따르면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는데 곧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육신의 세 가지 의미. 성경에서 육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은 사람의 몸에 살을 의미합니다. 둘째, 창세기 6장 3절에서 육신은 타락한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한 로마서 3장 20절의 의미입니다. 셋째, 육신은 타락한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으나 몸이 타락한 후에 그것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 안에서 사는 영적인 사람과 혼 안에 사는 천연적인 사람은 대비되며 육체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됨.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 따르면 1장 14절의 육신은 타락한 사람, 죄인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 곧 죄인이 되셨으나 단지 모양이 있어서만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육신이 죄의 육신을 증명합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라일리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전에 하나님이셨으며 그분 자신을 성육신 안에서 죄의 인성과 연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뱀의 예표는 그리스도가 죄의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모양을 가졌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했을 때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 사실상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노뱀을 들어 노뱀을 팔아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이 그들의 구주였습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예표를 그분 자신에게 적용하셨으며 그분이 육신 안에 계실 때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그분이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을 때 그 모양이 노뱀의 형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독이 없는 뱀의 형태를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육신의 모양이 되셨으나 육신의 죄는 없으셨습니다. 노뱀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과 노뱀과 밀알.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 표상이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과 노뱀과 밀알입니다. 이 표상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세 방면으로 기술합니다. 죄를 제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사탄, 곧 예뱀을 체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노뱀, 곧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산출하는 신성한 생명을 해방한 데 있어서 그분은 밀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린 양 구주이시며 뱀 구주이시며 밀알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을 세 방면으로, 즉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과 예뱀을 멸하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산출하는 것을 갖습니다. 나는 아담, 곧 하나님 위에 창조된 사람이 잘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 예수님은 용모의 아름다움이나 고움이 없으셨으며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슬픔을 겪었던 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타락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양을 실제로 여기셨습니다. 육신 안의 죄와 옛사람, 사탄, 세상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리됨. 신약은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육신 안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 단지 하나님의 정죄받는 육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는 단지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은 정죄받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신 안에 죄가 정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죄받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사탄 마귀도 멸하여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받았으며 세상의 통치자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곧 육신 안의 죄와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이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처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때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속죄 제물은 육신 안에 죄가 정죄받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탄이 멸하여졌으며 세상이 정죄받았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합니다.